제16장 로마서 12장의 들음에 대하여 시간 1950년 6월 10일 금요일 저녁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의 서원입니다. 1장 16절부터 11장 끝까지는 그의 서신의 첫 단락의 내용이고 12장부터는 두 번째 단락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서신의 첫 단락이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풍성을 보여주고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은 우리가 얻은 풍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풍성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에 와서야 그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11장까지에서 바울은 거듭 삼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요 은혜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앞 문장에 이어서 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말하고 8장에서는 성령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말하며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합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은 사실 원문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몸을 드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만진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애굽 왕 바로의 수하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하며 벽돌을 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다면 그가 몸을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고 빚비춤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재물과 생명을 매우 보배로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분의 큰 빛비춤 아래서 돌이켜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내 몸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헌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빛비춤에서 옴. 주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풍이 있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 이르러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출 때 그는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 그는 이처럼 위풍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없이 그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첫마디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지지 못했다면 헌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과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자비 앞에 설 때 헌신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헌신은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임. 지난 2000년 동안 역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우리가 드린 것은 형편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남 형제님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이여 당신의 크고 보답할 길이 없는 은혜 아래서 적게나마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특별한 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시작인 헌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성취한 놀랍고 큰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구체적인 드림임. 바울은 매우 지혜롭게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헌신이 구체적이고 철저하려면 몸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마음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성실할 때는 매우 성실하지만 성실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도 그것에 속게 됩니다. 잠언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변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새끼 손가락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견실한 것이며 더욱 믿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손가락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드리는 것은 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지혜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헌신은 우리 몸과 몸에 관계된 재물과 지체와 시간 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드릴 때 몸과 관계된 것들은 자연히 따라서 드려지게 됩니다. 몸을 드리는 실행. 몸을 드리는 것에는 세 방면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체력입니다. 먼저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결코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몸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을 드릴 때 몸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신의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 주위에 뭔가가 필요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재물의 수요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드린다고만 말하고 재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을 제해버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체력을 드리고 손수 일하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집회수의 바닥을 닦고 의자를 닦고 유리창을 닦는 등의 모든 일들은 고용된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은 아직 집회수의 의자와 바닥을 닦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에 있는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계석 씨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모택동 씨를 사랑합니다. 만일 그들 중 하나가 이곳에서 우리에게 차를 따라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 당신은 따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손수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당신 집에 고용된 사람이 있고 또한 당신이 회사의 경영자일지라도 집회소에 와서는 무엇이든지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온전케 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참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면 당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뿌리는 일을 사람들을 시켜서 나눠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일 고약을 판다면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나눠주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봉사는 재물만 드리고 몸을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많은 일에서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상해에 우리 가운데 은행장 부인 되는 자매가 있는데 그녀는 자주 그 회사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집회소에 와서 바닥을 닦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행장 부인을 바닥을 닦도록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두 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집에 최소한 4명 정도의 고용인이 있는데도 교회가 애찬을 할 때에는 자신들이 특별히 반찬을 가지고 오고 접시를 나릅니다. 이것은 매우 보기 좋은 일입니다. 헌신을 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의 교회 안의 모든 일을 겸손하게 친히 섬겨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주 지위가 높은 몇몇 형제들이 의자 닦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 좋은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다음 해에 역대기를 읽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의 수하의 많은 용사들이 문 앞에 문지기로 배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읽고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 자신도 사람의 섬김을 받았고 그가 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우리 스스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동역자는 주님을 위해 그분의 입이 되지만 우리는 다만 입을 열 뿐 아니라 손수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사상이나 자기의 습관이 없습니다. 상해의 자매들이 재봉반을 조직하여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 가져온 의복을 빨고 꿰맨 후에 그것을 다시 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내고 새 옷을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허름한 옷을 빨고 꿰매고 다름질하여 개어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이 다만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헌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드림의 세 가지 특징. 로마서 12장의 드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거룩히 분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항전 시기에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식사에 초대했었는데 그는 안 됩니다. 제 몸은 국가에 팔렸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쓰시도록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봉사는 당연한 것이며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보류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보류함 없이 그분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를 주셨는가를 계산하듯이 장부를 계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원칙을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보류함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어떤 어려움과 보류함 없이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그 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많을 수 없겠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야 합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의 의미. 로마서 12장의 헌신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데 이 반응은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구약에서 무리에게서 따로 세워져 죽임과 끝냄을 당했던 한 동물을 말합니다. 제단에 제물로 바친 것은 다 죽음을 거쳐야 하고 또한 일단 죽으면 끝난 것이며 어떤 용도도 없게 됩니다. 또한 모든 희생은 두 번 드릴 수 없고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이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산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항구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 계속적으로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산 제사로 드린 결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음.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고 말한 후에 그 다음 2절에서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에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지만 영적인 깨달음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대하여는 매우 분명하고 경험이 있으며 장사도 쉽게 잘합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 안에서 말할 때면 문외한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영에서 아멘이 되지 않는 말만 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이 결여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헌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해에 있을 때 나는 자주 이 자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흐릿해질 때 그것은 당신의 머리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문제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 중에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과 마음의 문제는 헌신이 철저하지 않고 보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이 잘못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의 헌신이 절대적이면 그의 눈은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사물의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흥미가 있고 재물이 있다면 우리 눈은 순수하게 단일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자연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자주 우리의 눈과 관련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 로마서 12장 2절은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헌신의 두 번째 구체적인 결과가 소극적인 면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본받음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모형을 사용하여 어떤 모양을 만듦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모형에서 나와 그러한 모양을 갖지 않고 걸어다니는 계산기와 같은 모양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지표서를 살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부동산에 속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헌신하면 소극적인 면에서 세상의 모양을 탈피하게 되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몸을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며 영적인 깨달음은 이것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매우 우둔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만일 당신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결코 헌신에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당신의 헌신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눈이 가려져서 많은 일을 분명히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이미 어떤 것을 보았지만 당신은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인해 괴로워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당신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교회는 찢기로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당신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많은 때 당신이 극심한 오류에 빠져 있는데도 당신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배우고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항상 옳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철저히 헌신하게 하실 때 나는 과연 이 일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상해의 어떤 자매는 나에게 와서 항상 침례의 일을 가지고 변론했는데 그는 20여 가지 교리를 제시하며 나에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다 못해 상당히 조급하게 네 선생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당신이 모든 교리를 말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당신이 헌신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앞으로 당신의 헌신이 오늘날의 상태보다 더 좋아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에게 물론 침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고 다 헌신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헌신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좋은 두뇌도 박지 않고 쓸모없게 됩니다. 헌신이 철저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영향을 주며 사상과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헌신에서 철저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는 당신의 헌신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몸의 동역을 산출함. 1절은 헌신을 말하고 2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3절부터 5절까지의 몸의 동역이 산출됩니다. 헌신한 사람은 바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절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합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원인이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관점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일진데 어찌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면 그분의 뜻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철저하지 않으면 관점이 같지 않게 되고 일단 헌신이 철저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철저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 철저할 때 동역과 몸의 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내 것을 위해 다투고 당신은 당신 것을 위해 다툰다면 결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것은 재물과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희생되게 하십니다. 당신이 주님께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 자신의 것을 당신 손에 두고 당신 자신이 자유롭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싫어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형제자매들 간의 하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이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형제들 앞에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곧 종결되는 이 세대에 주님 앞에서 깊고 체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몸의 생활과 영광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전부 내맡기지 않는다면 결코 동역하는 몸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면 당신의 사상과 방법과 계획에는 자연히 세상적인 모양이 없게 되고 당신의 관점과 동기도 자연히 형제자매들과 같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실제적으로 동역하는 몸의 생활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통행할 길을 얻으시도록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어떤 것을 자기를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당시 교회의 어떤을 살아내고 우리 중 한 사람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은 오직 하나, 곧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도 사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행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필사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내맡기는 일을 저지하여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세상은 거절되고 떠나가기 바라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 의해 온전히 높이 올려지시기 바랍니다.